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또한 주간 또 하루가 어디든지 천국을 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71편은 전체가 24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17절서부터 읽었지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1편은 커다란 그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우선 이 시의 배경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다윗이 늙음하게 매우 깊은 죽음 같은 고통을 겪었을 때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늙음하게 죽음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일이 과연 뭘까요? 어떤 일이 다윗의 생애 속에 늙음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다윗은 또 아버지죠. 아버지와 자식 관계예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등을 돌리고 반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항상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가 오버랩돼 있어요. 다윗 자체를 통해서 훗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다 시편에 구속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비록 읽지만 이 시편을 읽다가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는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떤 눈치를 잡아야 되냐 하면, 아, 이 이야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할 구속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는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간에 벌어진 등을 돌린 사건이에요. 누구의 그림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졌고 창조되었지만 인류는 첫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마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비수를 꽂고 등을 돌리듯이.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슬쩍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구속사적인 몇 가지 기호들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기 피하다라는 말을 썼죠? 하시티라는 말인데 신뢰하다. 또 내가 영원히 뭐죠? 수치 보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모독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로 그 상대를 극도로 창피하게 만드는 언행이 함께 녹아진 표현들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할때이 의는 정의로움만을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의라는 말은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표현을 쓸때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정의로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소서 할 때는 사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풀어달라라는 말은 내 영혼을 자유케 해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들의 배반으로 무척 공궁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잘 보시면 3절이 아주 중요한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절만 우리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소리 내서 잠도 깰겸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네.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대요. 그 명령을 누구에게 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밝히질 않아요. 누구에게 명령하셨나요? 주께서. 이것이 사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지으셨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명령형이죠. 그죠? 그럼 누구 보고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에게 할게 없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구원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빚으시고 창조하실 때, 설계하실 때, 기초를 놓으실 때 했던 그 명령 방식을 여기서도 똑같이 시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보시면 3절 끝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신 건 맞는데 이걸 누구 보고 하라는 명령이었냐면 그냥 하나님의 선포예요. 내가 이런 경영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란 말이에요.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반역한 인류를 향해서 마치 다윗이 반역한 아들에게 구원을 눈물로 호소하듯이 그런 도탄에 빠진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거기 무슨 다른 설명과 누군가 상대가 필요합니까? 이 구원은 결국 삼위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경영이고 역사입니다. 그 다윗이 겪는 지금 인생의 늙음하게 지독한 절망과 배반 앞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시로 풀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조금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반역자 압살롬이 될 것이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누가 되겠습니까? 예,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흉악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을 그렇게 인류를 죄에 넘어뜨리게 했던 그 배후 세력은 누굽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 흉악자라는 말이 그 사탄의 영향력, 사탄이 발효시키다 그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영향력 아니에요. 경향이라고도 하죠. 죄를. 이 죄는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력에는 원인이 있다고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사탄이라는 우두머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해 하는 뿌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71편은 의외로 개인적인 어떤 고난과 슬픔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깊은 구속사적인, 아,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건져내셨구나. 그걸 다윗이 겪었던 국가적인 슬픔 또는 더 깊게 들어가면 개인적인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시로 기록해 만들고 풀어내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절정이 이제 6절입니다.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내가 모태 어머니 배, 근데 이게 7절에 이렇게 소개가 돼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이상한 징조가 뭐예요? 이 징조라는, 이상한 징조라는 말은 이상한 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이상한 징조가 된 게 무슨 사건을 얘기한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의 표적이었고 하나의 징조였어요. 아버지의 혈통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빚어지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상한 징조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뭔가 신비스러운 영에 붙들려서 그 인류 저 역사의 언덕을 넘어 하나님의 경영을 자기 개인의 슬픔을 뚫어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9절. 사실 이번 71편의 이 키에 해당하는 9절인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네, 여기 늙을 때, 이 늙을 때라는 것은 다윗의 현실적인 나이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표현은 유독 이 71편에는 시간이라는 주제가 많이 등장을 해요. 시간. 그걸 일일이 제가 좀 다 읽을 수는 없고 짚어만 드리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건 이 시인의 인생의 어떤 시간에 한 국면을 얘기하는 거죠. 또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이건 다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17절로 건너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전부 인생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시인이 26절의 분량 속에 말하고 싶은 건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인류의 시간 속으로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독 이 시편 71편에는 시간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3절에도 6절에도 항상 8절에도 종일 14절에도 항상 15절에도 종일 17절에도 지금까지 24절에도 종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절에도 노년이 등장을 하고 1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 모든 인생의 시간표 속에 전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공경에 처했던 인류를 어떻게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경영하시는가를 실질적인 시간 속에서 자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고 있죠. 그럼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임재하십니다. 경영하고 계십니까?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무슨 저기 허공에 붕 혼자 떠 계셔서 그냥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시고만 팔짱만 끼고 계시는 그런 비현실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 선교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라? 예. 현실이 되게 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이면서 동시에 현재이십니다. 믿습니까? 틈새 속에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세요. 우리의 호흡이 밖으로 이렇게 내뱉었다가 폐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분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인간의 시간 속으로 시간표 속으로 그래서 종일 항상 언제나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도록 아, 이 표현만 그냥 다 주워 모아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괜히 걱정 끌어다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시인이 다 자기 겪었던 일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경영을 유독 시편 71편은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기도 제목 속에 잡히지 않으면 시편 71편은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런 시간표 속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일생에 간섭하시고 경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 떠나 보도록 하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보세요.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어떻게 하리이다?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계속 시인이 지금 자기가 겪었던 늙음하게 참 지독했던 눈물겨운 시간들을 겪어내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회복을 전제한 거겠죠?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회복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압살롬의 그 잔혹한 배반을 물리치게 만들고 그를 다시 궁궐로 들이셔서 회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를 쓰게 했겠죠. 제가 시편을 쭉 여러분들과 새벽마다 나누면서 시란 회복기에 쓰는 언어들이다. 기억나시죠? 예. 여기 중요한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세대를 계속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음 자손 자손 자손들에게 전해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는데 다음 세대들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지고 사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런 기도보다는 그것은 꼭 무슨 자녀만 있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생애 성공은 뭐냐 하면 내가 믿던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경영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후대들에게 또 물리적으로 내 자손들에게 계속 찬송케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인생 진짜 성공이에요. 자식들이 돈 잘 벌고 뭐 세상 쪽으로 잘 나가서 좋겠죠. 절대 그렇게 못 살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엉망이야. 교회도 안 나가. 하나님도 부정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흔히 쓰는 말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성공한다는 게 뭐냐 하면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를 경험하고 아, 정말 예수만이 인류의 소망이다. 내게 어떤 직종을 주시든 어느 규모의 재물을 주시든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후대 다음 다음에 생의 언덕까지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하신 복된 경영이 계속 선포되고 찬송되어지고 있는가? 믿습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이것이 이 시인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상에 앉든 일터에서 열심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든 우리의 모든 이 세포에 초집중된 결론 하나는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내 동료든 인류가 예수로 소망 삼는 삶에 내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내 전생애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는 친구들 봐도 뭐 그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눈꽃만큼도 부러운 게 없어요. 아, 그거 참 부럽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도 부러웠던 적이 없어요. 없이 살아도 힘들게 지내도 이 전 우주의 왕 되신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면 다 가진 거죠. 이거는 리얼이에요, 리얼. 예수님이 내 인생길에 리얼이에요, 리얼. 믿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도 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시편 71편을 1절서부터 24절까지 한번 깊게 읽어보세요. 다윗이 결국은 왕으로서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리스도를 붙잡은 성도로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샬롬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주변에 내 자손들에게 이 주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후대에 전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며 언제나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구속받은 죄인으로 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오늘도 주 앞에 주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